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명렬한 불이 너희를 사리려 함이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우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읍이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제대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힘써 굳건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또 그런 기대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신자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고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이제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혜택들은 다 이제 세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차별되고 또 그런 것으로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것이고 또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흔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도 아삽의 시기에서 그런 내용을 봤지만은 아삽이 그 예루살렘의 환난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면서 자기들의 환난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받는다. 그런 호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것은 이제 세상의 그 풍족한 삶,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으로 주어진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근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백성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잠자냐? 하나님 없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흔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성질이 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뭔가 체면이 상한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경우에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불평으로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불평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이런 그 불평은 사실 어떤 믿음이 좋고 나쁘고 잘 믿고 못 믿고 상관없이 인간에게서부터 공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만 서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을 계속 증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에게서도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조금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믿는 자 전부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치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그러면은 마치 왕에게 반기를 드는 연못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이 쉽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것은 신자로서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어떤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걸 이제 신앙이라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오히려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불평하지 않는 게 신앙이다 이래 버리면은 결국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결국 그것은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이고 신앙을 위장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거짓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솔직한 나를 그대로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나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실되버리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이걸 알아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로 끌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힘든 상황을 밀어넣었다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이로운 생각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힘든 상황 밀어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짓게 되면 결국은 힘든 상황이 있지 않은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간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자 하시는 그런 게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밀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선지였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 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어떤 힘든 일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원망도 없이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전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또 부딪히니까 어떤 불평이 나오냐면은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식의 원망, 그런 식의 탄식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식의 그 불평을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걸 원망한 사람 또 있죠. 욥이란 사람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너무 그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그게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을 했던 그 사람이 또 욥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나 또 욥이란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이 모습은 사실 그 사람이라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있을 법한 그런 일이란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더 힘들고 더 초라한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차라리 이렇게 살려면 내가 태어나지나 말 것을 어떤 이런 생각, 이런 불평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 항상 더 풍요롭고 더 낫고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불평이, 불평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원한대로, 예상한대로, 기대한대로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자는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 믿어왔거든요. 믿어온 자기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께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보답도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어려움 겪는 것 때문에 나한테 어떤 보답도 안 줬다. 복도 안 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내가 믿는 것이 내가 헛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 받은 건 있죠. 받은 건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게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걸 잊어버리는 것이죠. 인과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뭔가 좋은 일을 해줘도 뭔가 그 사람이 서운할 일을 하나 해주면은 좋은 일을 또 다 잊어버리죠. 서운하고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원망은요, 결국은 그 어머니가 자신을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때로 나오셨다. 이런 원망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 그거예요. 그게 원망거리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살아가는데 만난 사람마다 나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다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사람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도 힘든데 만난 사람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를 대접한다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세상을 살 맛이 안 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인터넷 자기를 비방을 하고 또 욕하는 그런 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누군가가 교회를 왔는데 다른 사람으로 또 그런 대우를 받는다. 교회에 나올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들 모두가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수군대고 막 그런다면은 누가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 10절에서 선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낳았냐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그 돈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리는 그런 관계에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중에 서로만 욕하기도 하고 뭐 소송 걸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오죽하면 친한 사람이나 가족끼리 동거래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있겠습니까? 동거래하면 결국 친구 잃고 가족 잃고 형제 잃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그런 인간관계를 빗대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와 그런 식으로 엮인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또 누군가 섭섭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냐 그 말이에요. 자, 세상의 선지자를 왜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그건 이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유다가 당할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질게 될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고를 들은 그 유다 백성 자기들을 대해서 그런 비참한 아주 험악한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선지자를 그래서 하나가 욕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니만 잘났나? 이런 식으로만 비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이제 어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선지자도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유대 백성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를 미처 생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정신 차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참된 진리를 전해준 참된 선지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마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받으면서 내게로 많이 몰려올 것이다 이리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뭔가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을 높이 사셔서 뭔가 거기에 따른 대가를 줄 것이라는 기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욕을 먹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사실 힘이 들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결국 참된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온 마음을 그 참된 말씀에 던져 놓은 건 아니었구나.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바대로 흘러가지로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하나님의 일, 그 중심에 항상 내가 들어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육신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내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잘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또 보답을 주시는데 그 보답이라는 것이 내 육신과 연관되어서 좋은 것으로 주어질 것이라 이런 예상, 이런 기대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는 하나님 일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속단해서 안 되고요. 또 우리 멋대로 계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머리 굴려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우리 멋대로 계산기 두드리는 거. 결국 우리는 그 결론은 에르미야와 같은 어떤 그런 실망과 그런 불평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걸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하는 선지자에게 그래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복을 받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죠. 또 이제 선지자 욕하고 저주했던 원수들로 하여금 재앙과 환난의 날에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막 저주했던 욕했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자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를 빌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내가 너 복 줄게, 또 편안한 그런 삶으로 만들어줄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의 일은 또 전혀 예상 밖의 일로 지금 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 보면은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명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당하게 해줄게, 복받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놓고 다시 뒤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선지자까지 유다가 당하는 환란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복 줄게, 복 받게 할게, 이렇게 하시려면 결국은 그 유대가 하는 환란에서 선지자를 빼줘야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이 환란에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냐, 그거예요. 맹렬한 진노의 불이 너희를 살리라 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건 선제를 포함한 유대 백성들 통치를 다 가리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고 또 하나님 복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환란에서 빼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우리의 이제 생각이고 기대인데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까지도 환란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절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그 이유는 그 13절에 나오는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런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 역시도 죄와 상관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지만 네가 그렇다고 해서 죄에 없는 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너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적인 일을 하면은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말씀의 길로 가고 또 이렇게 참된 그 신앙적인 일을 하면은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그게 고쳐지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신앙적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은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일을 하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그 내 하는 일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걸 못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실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너도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가 일한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건 아니다, 그걸 철저하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간 대로 복 줄 거다, 우리 예상한 대로 모든 게 주어진다면은 우리 어떤 착각이 빠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까,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의 죄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구원을 해줄지, 이런 착각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 그런 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상황도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지자가 당하는 그런 일을 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울 거예요.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믿고 있는데 잘 되는 건 없고 오히려 제 진탕으로 막 들어가고 있다면은 괜히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구분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이 땅의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은 엉터리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받아들이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16절 17절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지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 받았죠. 받고 그 말씀이 자기한테 기쁨이 되고 이제 즐거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은 자기를 홀로 있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주의 말씀을 받고 기쁨이 되는데 딴 사람에게는 그 주의 말씀이 오히려 거부하고 싶고 밀쳐내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다가왔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홀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선지자는 마치 자기에 대한 주의 분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가, 내게는 진노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상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라, 속이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오면은 그 시내에 물이 마쳐 절려가지고 가게 가면은 이제 막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안 돼. 전적 하고 나니까 물은 전혀 없는, 그래서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시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고 어떤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처럼 여겨질 것 같은데 정작 말씀대로 살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피난처시다, 우리 방패시다, 우리 인간의 목자이다, 이런 걸 들으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정작 그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인도라면은 또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편해지고 뭔가 손해가 있게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전부 결국은 뭔가 속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은 뭔가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겪으면서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에레미야가 미리 겪고 우리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 헛된 거거든요. 그런 걸 버리고 귀한 걸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는 그것이 귀한 것이라 그런 귀한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런 환란으로 밀어넣으신 것은 이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서 제외될 수 없는 자임을 실감하게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아 나의 구원도 내가 뭘 해가지고 뭔가 어떤 참된 것 신앙증을 해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이 내 기대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냐 할지라도 그걸로 실망할 것이 없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그것이 어떤 내 의가 되어서 내게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역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다. 이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고 그 은혜만을 구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 일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그게 진짜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때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로 감사하는 이것이 복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복이죠.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고 복받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란은 그런 상황 집어넣어 가지고 그 강함과 복받음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에서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 그 일하심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어떤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정말 신자의 강한 것이고 복받은 것이라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온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불평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들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기대 예상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예레미야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서고 하나님 은혜만의 은혜에 우리 온 마음을 두는 그런 강한 신자 그런 복받은 신자가 되어서 우리 형편 처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